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고난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근에서 해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쓰나미가 인도양 주변 나라들을 덮쳤죠. 저 쓰나미로 인해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번 지진해일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안 믿는 나라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린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이 당한 고난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사고에서 내 가족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남의 고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마음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고난당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남의 고난을 그리고 나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엉뚱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은 회개의 기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앞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때 그 비슷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이 사람들을 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 학살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별나고 특별한 곳이죠. 대부분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지 아니면 사막 이런데요, 갈릴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저도 2000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릴리에 가서, 아니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푸른 호수 그리고 푸르른 숲. 아니, 저기만 저러더라고요. 사이즈를 생각하자면 우리가 종종 가는 그 레이크 타호,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호수 같지 않고 가보면 야, 이거 바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넓은 곳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 주변에 농지들이 많아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 키부츠가 생겨가지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농사도 짓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항상 빼앗겼습니다. 수탈을 당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뺏어가 버리고, 나라를 잃고 나니 뭐 좋아지는 거 없었어요. 나라를 잃고 나니 또 로마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로마 제국이 또 세금을 걷어가고, 이래저래 뺏기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반란의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맨날 뺏기는 게 일상이 되니까 어떻게든 버텨서 들뺏겨야 하고 반란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BC 4년경인데요. BC 4년경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포리스라는 동네에서 갈릴리의 세포리스라는 동네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세포리스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하고 4마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인 거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로마 군대가 진압 부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반란자를 2,000명이나 잡아가지고 2,000명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 사진은 영화 스파르타쿠스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갈릴레 사람들 2,000명을 다 처형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사람, 폭동 일으키는 사람, 반란 일으키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도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들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라고 했던 이유가 나사렛 옆 동네가 세포리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 그는 갈릴리 사람들의 반란에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빌라도는 그럼 지금 예배드리러 온 저 사람들 중에 몇 놈 잡아서 죽여 그리고 그 피를 쟤들이 드리려고 하는 제물에다 그냥 섞어버려라.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엉뚱하게 예배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렇게 엉뚱하게 죽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저 예배 안 받으시려고 저 나쁜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너무 힘겹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교회 일도 참 많고 어려웠지만 돌보는 아이 하나가 아기가 있었는데 남편은 없이 혼자 그 아기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님의 남편은 부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셨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 나오다가 얼어붙은 빙판길에 차가 뒤집혀서 그날로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목사가 새벽기도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은 거예요. 교인들은 이 여자 전도사님을 위로하긴 했지만 또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런 소리도 들렸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새벽기도 오다가 차가 뒤집어져? 남의 고난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뭐냐면 아, 그 사람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신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큰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남의 고난을 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의 고난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보면서 아 저런 일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으니 저런 일 닥치기 전에 회개해야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내가 산 것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았으니까. 살아야 회개할 수 있지. 죽고 나면 회개가 아니라 아마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고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멘.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 유명하고 찬양으로도 있죠, 실로암. 예수님께서 어느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특하고 침을 뱉으시고, 너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그리고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입니다. 실로암 샘 혹은 연못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일한 연못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는 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에는 그 성 안에 물이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히스기야라는 왕이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지하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이 길이는 533m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판 게 아니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에서 곡괭이 들고 파기 시작해가지고 가운데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공사였죠.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실로암 연못을 누구에게 뺏기거나 연못에 누가 독을 탔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 옆에다가 감시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탑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렸고 그 탑에 깔려서 18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동네 주민들이었고 연못에 물 기르러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죄를 그리고 죽음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못된 짓 하더니 이런 일 당했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고난 해석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그 앞에 화면이 그 실로암 연못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 뒤에 끝에 가면 그 철문이 있어가지고 저 철문으로 가면 기온샘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기온샘에서부터 저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깜깜한 터널을 걸어왔는데 저 문 관리하는 관리자가 어딜 가가지고 문이 잠겨서 걸어갈 뻔 다시 돌아갈 뻔했는데 열어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고난 해석하고 있지 말고 기회가 될 때 회개하라. 다른 사람에게 병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고가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 나는 안 당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할까? 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반응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바꿔야 하냐면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렇게 큰 사고가 저렇게 큰 일이 나와 나의 가족에겐 벌어지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고난당한 사람 그 고난 해석하고 있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반응은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언젠간 나한테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남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니 나도 지금 내가 진 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고난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분에게 예배 마치고 연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의 해석을 하지 말고 의미를 찾으라 라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1983년 한국 대통령과 수행원이 버마에 있는 아웅산 묘소를 방문했다가 북한 공작원들의 테러 폭탄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저 장소는 저렇게 돼버렸고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수행원들이었고 참 똑똑한 한국의 지도자였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교회 잘 다니던 영락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던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절규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잠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더니만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남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가족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같이 우셨다라고 합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고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온 순서대로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고 또 자식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로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죄와 고통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을 했고 아기까지 생겼죠. 그때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꾸밉니다. 우리아만 최전선에 나가고 모두 다 후퇴하는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아주 교활한 죄였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집을 벌하셨습니다. 바세바와 가졌던 그 아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분명히 죄 때문에 아기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 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죄 지면 복 받는다더라 라고 소문나서 죄 짓기 시작하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죄가 고통의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회개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먼저 나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의 이유라고 하지만 이유 모르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봤을 때 제자들은 무심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멘. 소경들은 귀가 밝습니다. 소경 앞에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소경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 불쌍한 소경 앞에서 제자들은 신앙 논쟁에 빠집니다. 죄 때문에 이벌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일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나름 제자들은 이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 소경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흥미로운 신학적인 토론거리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이 왜 소경이 되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오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어느 죄 때문인지 이유를 밝히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바꾸실 건지는 알려주셨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들은 흔히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저도 제 자식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였지만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십니까? 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바로 풀어주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소경을 고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 소경이 되었는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소경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셨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그 고난이 내 삶의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고난의 이유.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은 17살에 형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가 된 것도 충격인데 이집트는 다른 말을 써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은 만만치 않았지만 요셉은 성실히 일을 했고 나름대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죽을 고생 다하고 나이 30, 13년 뒤에 그는 이집트 넘버2인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 괴로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엄청난 괴로움인데.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자신의 고난에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형들한테 뭘 잘못했을까? 아니 형들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찾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걸까? 요셉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고통의 원인, 왜를 찾았다면 요셉은 아마 평생 복수의 일을 갈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 때문에 그의 인생 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고난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요셉은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뭐에 쓰시려는지 의미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최선 다해 살았어요. 이렇게 13년을 견디고 난 뒤에 요셉은 그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족 굶어 죽이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먹여 살리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나 보다. 요셉은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대로 훈련받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요셉이 망하지 않았고 그 고난 덕분에 요셉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은 이후에 자랑거리가 되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찾을 수도 없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아갈까를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은 쉽게 다른 이들의 고난을 판단합니다. 남의 고난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까를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항상 고난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불평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고난과 싸워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